1. 전쟁의 기원. 전쟁은 진화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형편과 유산이며, 평화는 문명의 발전 정도를 재는 사회 차업도다. 진보하는 인종들이 부분적인 사회화를 이루기 전에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의심이 많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전적이었다. 폭력은 자연 법칙이고 적개심은 자연인의 자동 반응이며, 한편 전쟁은 바로 이런 활동을 집단으로 일으킨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문명의 구조가 사회 발전에 따른 혼란에 시달릴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초조감을 폭력으로 조정하려는 이런 초기 방법으로 반드시 역행하는데, 즉시 반열을 조례한다. 전쟁은 오해와 자극에 대해서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문명화된 방법으로 해결할 때 평화가 따라온다. 상익 인종은 후대의 타락한 아담족속 및 노족속과 마찬가지로 모두 호전적이었다. 안본족속은 일찍부터 황금률을 배웠고, 오늘날까지도 에스키모인 후손은 그 규범을 상당히 많이 지키고 있으며, 관습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난폭한 적개심은 제법 적은 편이다. 안도는 자식들에게 각자 저주하면서 막대기로 나무를 때리게 하여 다툼을 진정시키도록 가르쳤으며, 막대기가 먼저 부러지는 쪽이 승자였다. 후대 안돈족 속은 다투는 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를 희롱하고 비웃게 하는 동시에 관객으로 하여금 박수갈채로 승리자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다툼을 진정시키곤 했다. 그러나 사회가 평화로운 기간을 실제로 체험하고 고전적 풍습을 제재할 정도로 훨씬 더 진화하기까지 전쟁이라고 할 만한 현상은 일어날 수 없었다. 전쟁이라는 그 개념은 어느 정도 조직됐음을 의미한다. 사회의 집단화가 출현하면서 개인의 초조감은 집단의 감정 속에 파묻히기 시작했으며, 이는 부족 간 평안을 희생시키는 대신 부족 내부의 평화를 증진시켰다. 그리하여 먼저 집단 내부 곧 부족이 평화를 누렸고, 그들은 언제나 외부 집단 곧 외국인을 싫어하고 미워했다. 일찍부터 사람은 외지인 죽이기를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것도 처음에는 잘 작동되지 않았다. 초기 족장들은 불화를 해결하고 싶을 때 부족끼리 투석전을 하도록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종종 발견했다. 시족은 두 무리로 나뉘어 하루 종일 싸웠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재미를 위해서였으며, 그들은 그런 싸움을 정말로 즐겼다. 전쟁이 지속되는 것은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된 인간이고 모든 동물은 호전적이기 때문이다. 초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1. 굶주림, 양식을 강탈하도록 만듦. 땅이 부족하면 반드시 전쟁이 벌어졌고, 초기에 평화롭던 부족들이 이런 투쟁 와중에 거의 멸종됐다. 2. 여자의 부족 가사를 돌보는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려는 시도. 여자를 훔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다. 3. 허영심 부족의 용맹성을 과시하려는 욕망. 우수한 집단은 열등한 민족들에게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기 위하여 싸우려고 했다. 4. 노예 노동자 직급을 확보할 필요성. 5. 원한은 자기 부족의 동료를 이웃 부족이 죽게 만들었다고 믿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됐다. 머리 하나를 집으로 가져올 때까지 계속 애곡했다. 복수는 비교적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 6. 오락. 이런 초기 시대의 젊은이들은 전쟁을 오락처럼 여겼다.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럴듯하고 충분한 구실이 없으면 평화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인접한 부족들은 가짜 전쟁을 즐기려고 축제일을 정하여 약탈하는 식으로 다소 친근감을 갖는 전투를 벌이곤 했다. 7. 종교 개종시키려는 욕망. 원시 종교들은 모두 전쟁을 인정했다. 다만 최근에 와서야 종교가 전쟁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초기 사제계층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군사력과 손을 잡았다. 오랜 세월 동안 가장 큰 평화운동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려는 시도였다. 옛 부족들은 자기 신이 명령하는 대로 곧 그들의 족장 또는 주술사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다. 히브리인은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미디안 족속을 침략한 것에 대한 기록은 고대의 부족 간 전쟁이 지독하게 무자비했음을 전형적으로 설명하며, 모든 남자를 학살했고 나중에는 처녀가 아닌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 아이를 학살했던 이 습격은 20만 년 전 어느 부족 주장이 세운 사회관 행의 경위를 표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졌다. 이것은 사회가 진화되는 곧 인종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는 이야기, 즉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풀어나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잔혹성은 책임을 자기 신들에게 돌리려는 인간 성향에도 불구하고 신격이 부추긴 것이 아니다. 군대가 자비를 베푸는 일은 인류에게 잘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드보라라는 여자가 히브린을 다스릴 때에도 바로 이런 대규모 잔혹 행위가 계속됐다. 그 여자의 지휘관들은 이방인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모든 무리를 칼로 죽이되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했다. 인종 역사에서 아주 초기에는 독약을 바른 무기가 사용됐다. 온갖 종류의 신체절단 행위가 자행됐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가를 위하여 지불할 지참금으로 다윗에게 블레셋 족속 100명의 인피를 주저함 없이 요구했다. 초기의 전쟁은 전체 부족 간 싸움이었지만 나중에는 두 부족 전체가 싸우는 대신 두 싸움꾼이 결투를 벌였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경우처럼 두 군대는 각자 자기 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두 군인이 싸운 결과에 전부를 거는 것이 관습이 되기도 했다. 전쟁에서 처음으로 개선된 것은 포로 삼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전투 행위에서 제외됐고 그 후에는 비전투원을 인정하게 됐다. 전투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 계급 제도와 상피군이 곧 개발됐다. 그런 전사들은 여자와 교제하는 것이 일찍부터 금지됐으며 여자는 오래전부터 싸움에서 제외됐으나 언제나 군인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치료했고 전투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전쟁을 선포하는 풍습은 큰 진보를 의미했다. 싸울 의사가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은 공명정대함이 나타나는 전조가 됐고 그 뒤를 이어 문명화된 전쟁 규정이 차츰 개발됐다. 종교적인 장소 근처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특정한 거룩한 날에 싸우지 않는 것이 아주 일찍부터 관습이 됐다. 그 다음으로는 도피처의 권리가 공인됐으며 정치적 망명자는 보호받았다. 그리하여 전쟁은 원시적인 사람 사냥으로부터 후대의 문명화된 국가 간의 약간 더 규율화된 형태로 점차 진화했다. 그러나 증오하는 사회적 태도를 우호적인 태도로 바꾸는 것은 매우 느리게 이루어진다.